오래전에 친한 친구가 자기 어릴 때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힘든 노동으로 가족을 살려야 했기 때문에 온 마을에서 자기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가게 주인의 딸인 누나가 자기를 불렀답니다. 얘 아무개야 이리 좀 와봐. 그래서 그 앞에 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얘 너는 뭐가 그렇게 기쁘니?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친구는 그 질문에 무척 당황을 했고 나는 왜 기쁘지? 기쁠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답니다. 근데 뭔가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그 누나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고 나오면서 자기의 기쁨이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왜 기뻐지는 것일까?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이 생기는 거니까 양 한 마리가 혼자 있다가 목자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니까 그래서 기뻐지는 거 아닐까? 저는 다시 물었죠. 언제부터 네 안에 왕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 예수 믿을 때부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내 안에 왕이 계시는 걸까?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왕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런데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내게도 왕이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신비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옛날 바벨론 지역에 살던 분들이었는데 언젠가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한다는 전승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박사로 있었고 메시아가 유대 땅에 나신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승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별을 쳐다보면서 그 별의 움직임에 따라 역사와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박사들을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매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매직이란 영어가 무슨 뜻이에요? 요술, 마술, 그죠? 기적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마술사란 뜻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라면 하고 되라면 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사들 즉 메이자이라는 말에서 매직이란 말이 나온 거지. 그만큼 엄청난 권세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을 보다 보니까 위대한 왕의 별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의 역사와 모든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왕이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별을 따라오다 보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그런 위대한 왕은 당연히 왕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해서 궁전에 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묻자 놀란 사람은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란 사람은 로마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 아니 자기가 다스리는 땅 안에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탄생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머리를 굴립니다. 박사들에게 부드럽게 권면을 한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경배해야 할 테니 꼭 좀 알려주시오. 그러나 사실은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던 거죠. 박사들은 궁에서 반응이 소란을 떨자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 별이 나타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베들레헴 말구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는 순간 하늘에서 이 아기를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동하여 아기에게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왕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이 아기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향. 유향은 신에게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향기 좋은 것이죠. 사람에게는 피우지 않습니다. 이 아기가 신이라는 뜻이죠.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아주 귀한 방부제입니다. 이 아기는 죽을 거라는 거죠. 세 가지 선물을 종합하면 이 아이는 신인데 왕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베들레헴 마굿간까지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동방 박사들도 찾아와 그분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어째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왜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 와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아기를 배척하고 죽이려 했느냐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었죠. 하늘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붙어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지.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 땅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다윗의 태평성대를 이 땅에 가져오고 자기들의 이 땅을 향한 소원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태어난 메시아가 그 기대에 맞지 않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메시아는 마음을 이 땅에서 끌어올려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땅에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하고 메시아를 입에 붙이고 구원자를 입에 붙이고 살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할지라도 영접할 수 없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찾고 만나게 되고 그에게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지만 오직 이 땅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만난다 해도 결국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경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땅으로. 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을까요?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본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은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여 그분이 말씀하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은 기적 자체를 보면서 그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 더 자기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적을 받아들였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질병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나를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시도록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어떤 문제를 대입해도 공식은 정확하게 성립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며 이러한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입으로 말한다 해도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결국 내가 왕인가 예수님이 왕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인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두 종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으려는 사람과 내 마음의 보호자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할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주님은 제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사람은 헤롯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게 묻는 것은 좋은데 묻고 나서 네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가 왕이 아니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 속에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많이 무너졌구나. 분주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을 찾지 말고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그런데 경배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단순히 선물을 드리고 캐롤을 부르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한 시간 참여하는 것이 그분을 향한 진정한 경배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나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이 되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왕권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왕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 안에는 왕이 계신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라갈 살아있는 왕이 계신가? 우리 모두 자신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세상의 헛된 왕들을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섬기며 행복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참된 왕이 되시는, 왕권을 회복하시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소동하지 않고 경배하며 기뻐하는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신 주님, 베들레헴같이 가난하고 초라하며 말구유같이 더러운 곳에 사는 우리를 하늘로 올려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오신 주님,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데, 그래서 주님께만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 되어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요동쳤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마음, 소동하는 마음을 잠잠케 해주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찾고 마침내 만나서 그분을 왕으로 경배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선물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참된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